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동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 역시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온 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신일본제철에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한국 측의 주장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좋은 기반으로 되돌려놓는 해결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을 내용으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배상금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두 나라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두 건의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탄탄하며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이 6일 중국군이 올해 타이완 영토 인근 지역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추 부장은 이날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군이 올해 타이완 영토 인근 지역에 돌발적으로 진입해 타이완 해안에서 12해리 거리의 영해안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장의 발언은 중국 군용기가 최근 몇 년간 거의 매일같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군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추 부장은 중국군이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교류 강화를 이유로 타이완 영공과 영해 인근 지역에 진입할 구실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해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중국군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견하건대 그들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장은 또 미국이 타이완에 일부 군사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의원의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소장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요충지인 바흐무트에서 탄약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그룹 설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5일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탄약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현재 이유가 뭔지 파악하려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순히 관료주의 탓인지 아니면 배신인지라고 적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용병 그룹에 무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 장성들을 겨냥해 반역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지난 4일 텔레그램 영상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그룹을 패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그너가 지금 바흐무트에서 후퇴하면 전체 전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3일 바그너 부대가 사실상 바흐무트를 포위했다며 바흐무트 점령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90개 나라의 법률에 여성의 이동의 자유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임금은 남성과 어떻게 다른지, 결혼과 출산 후 여성의 노동환경, 부모 역할 분담, 창업, 자산, 연금 관련 법률의 점수를 매겨서 평가한 연례보고서, 세계은행의 여성의 경제적 법적 지위 지수가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100점,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잘 이룬 나라는 벨기에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비교적 소득이 높은 14개 나라뿐이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멘, 수단, 카타르는 30점 아래의 최하위권이었고요. 미국은 임금과 여성 창업 또 연금 부문이 75에서 80점대로 나와서 전체 평균 91.3점에 41위, 임금 격차 부문에서 똑같이 25점을 받은 한국과 일본은 근무 환경 등에서의 차이로 한국은 평균 85점에 67위, 일본은 79점에 104위입니다. 자, 보고서는 세계의 양성평등을 위한 개혁의 노력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평균적으로 남성의 77% 수준에 간신히 도달했으며 지금의 속도라면 법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까지 적어도 50년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세계은행의 한 관리는 남녀 고용 격차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를 평균 20%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면서 불황 극복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성평등이 불러올 경제적 가치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전쟁 중에도 학교를 다 갔었고 대면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서로 눈길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지능이 당연히 떨어지고 의사소통 능력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채로 성장을 하게 되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은 세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보내드리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6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7일 화요일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낍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지역 바람이 조금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영상 9도에서 18도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은 날인데요. 동해상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2m까지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가 영상 3도입니다. 낮 최고는 16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도 3도에서 13도 사이, 개성은 3도에서 15도, 함흥은 1도에서 시작해서 18도까지 오릅니다. 원산 영상 5도에서 16도, 청진 2도에서 12도입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는 영하 3도고요. 낮 최고 영상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목표는 낮추고 국방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과 민간 용병 업체인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시를 3면으로 포위하고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에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전인대가 개막했네요.
네, 중국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으로 전인대가 개막했습니다. 이 전인대는 다른 나라로 치면은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에 해당하는 이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이 하루 전날 개막한 이 국정자문기구 성격의 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과 함께 흔히 양회라고 합니다.
네. 자, 올해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 어떻게 잡을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목표치를 낮췄다고요?
네. 중국이 올해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한 지난 199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일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중국을 향한 외부 압박 등을 언급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는 소비 회복과 확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에 중국의 그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얼마였었죠?
지난해에는 5.5% 안팎이 목표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중국 정부의 이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인 이른바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영향으로 지난해 실제 성장률이 3%에 그쳤는데요. 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경제가 안정됐다고 보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고용 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목표를 제시했습니까?
네, 리커창 총리는 올해 도시 일자리를 1,200만 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지난해 신규 일자리 목표치보다 100만 개 더 많은 겁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이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1,100만 개로 잡았었는데요. 리 총리는 2022년 도시 일자리가 1,206만 개로 목표치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 예산을 늘렸다고요?
네, 올해 중국 국방비가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 5,500억 위안,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약 2,24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배가 늘어난 겁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째 이렇게 국방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방비가 지난 2016년 이래 꾸준하게 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6.6%, 2021년에 6.8%, 그리고 지난해 7.1% 증가율을 보였고요. 올해는 이 지난해와 대비해서 0.1%포인트 소폭 늘어난 것이긴 한데 올해까지 합치면 4년 연속 증가한 겁니다. 이건 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적 긴장 수위 계속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이 타이완에 대한 통일 의지를 강력히 천명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는데요. 반면에 타이완에는 이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이 차이잉원 총통의 이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어서 양안 간 이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보고에서 단호하게 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고 이 통일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타이완 통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리커창 총리의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이 중국과 타이완 동포는 피로 연결돼 있으며 양안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타이완 주민들을 복지 제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타이완이 중국 일부라는 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영한 말입니다.
네,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해협에서는 또 군사적 긴장 상황 벌어졌다고요.
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전인대가 시작된 5일 6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이 중국 군용기 10대와 함정 4척이 타이완 섬 주변에서 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가 이 타이완 해협에 설정된 중간섬을 넘어오거나 또 방공 식별구역 아디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네, 자 타이완 정부는 리컨창 총리의 이 타이완 관련 발언에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중국은 타이완 주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타이완의 중국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중국은 건전한 교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안간 문제를 합리적이고 동등하며 또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리커창 총리 이번 전인대 끝으로 퇴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서 이 시 주석의 집권 3기 이 지도부의 윤곽을 잡았는데요. 이 시 주석 집권 1기와 2기 이 총리를 맡았던 리커창 총리 퇴임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리 총리는 6일 시 주석과 약 3천 명의 전인대 대표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차기 국무원 총리직에는 리창 전 상하이 당서기가 사실상 내정됐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의 차기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네츠크주 요충지로 알려진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이 포탄이 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를 보니까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열세라고 하더군요.
네, 러시아군이 이 민간 용병 회사인 이 바그너 그룹이 중심이 돼서 이 돈바스 전투를 이끌고 있는데요.
네.
이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이 바흐무트시를 3면에서 포위하고 좁혀가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바그너 그룹 실소유자이자 창업자인 예브기니 프리고진 씨는 5일에 탄약이 부족해서 이 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 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로부터 탄약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프리고진 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지난 2월에 러시아 정부가 약속했던 탄약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지 정부 관료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배신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그룹하고 러시아 군 당국 간에는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프리고진 씨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이 군 고위 당국자들을 서슴지 않고 비판해왔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 측의 탄약 보급을 지체하고 있는 건 반역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동부 전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군 고위 지휘자들 사이의 힘겨루기 또 알력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만일 이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후퇴하면 모든 전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또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후퇴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바흐무트 전투를 이끄는 이 볼로디미르 나자렌코 지휘관이 5일 이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후퇴 명령이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방어 임무를 엄중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자레코 지휘관은 이 바흐무트 현지 상황이 지금 마치 지옥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바흐무트 상황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 바흐무트가 이 전략적인 가치보다는 이 상징적인 측면에 더 무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6일 중동 요르단을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에게 이 바흐무트는 전략적이나 작전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흐무트는 러시아군이 이 동부 돈바스 전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서쪽으로 재배치되는 걸 전략적 후퇴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화상연설에서 돈바스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의 용기와 힘, 또 회복력에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면서 가장 힘겨운 싸움이 하나로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4일 리만과 바흐무트 등지에서 130건이 넘는 러시아 측 공격을 막아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6일 러시아군이 이란제 무인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공격했으며 무인기 15개 가운데 13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쇼이구 장관이 우크라이나 남부 이 마리우폴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6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쇼이구 장관이 마리우폴 시내 기반시설 보건 상황과 병원을 둘러보고 병사들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국제사회가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 만드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해양의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을 위한 이 국제 협약을 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새 협약은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이 공해를 포함한 이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유엔 차원의 해양 보호 관련 조약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982년에 체결됐던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이란 게 있습니다.
네네.
이 협약이 당시에 이른바 이 공해 개념을 확립했는데요. 그런데 이 공해 가운데 현재 단지 1.2%만 보호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호구역 밖에 사는 해양생물은 그간 기후변화라든지 남획 또 선박 운항 등으로 위험에 처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차원의 새로운 이 협약이 장기간 논의돼 왔었습니다.
자, 공해라고 하면 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해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그러니까 약 370km까지인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로부터 바깥으로 대양으로 뻗은 해역을 말하는데요.
네네.
이 공해가 세계 바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공해에서는 모든 나라가 어로나 선박 운항 그리고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공해 같은 먼 바다에서도 지금 생물학적 다양성 위협받고 있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이 세계 자연보전혁명의 최근 평가를 보면은 이 세계 해양 생물종 가운데 거의 10%가 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새 협약이 해양 생물종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하게 됩니까?
네, 새 협약은 어로 방식이나 선박 운항 경로 그리고 심해 광물체굴 등의 탐사 활동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특히나 이 광물체굴이 해양생물의 생육지를 교란하고 소음 공해를 유발하며 이 해양생물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해 왔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환경단체들의 반응 보죠.
뭐, 역시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노르딕의 해양운동가인 로라 멜러 씨가 영국 BBC 방송에 오늘은 해양 보존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며 이 분열된 세계에서 이 자연과 인간 보호가 이 지정학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새 협약이 발효되려면 공식적으로 이게 채택된 뒤에 각 회원국이 모두 이걸 서명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피해 의료일 58주년을 맞아서 투표권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열린 대표적인 보수 진영 형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또 한 차례 발생해서 열차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주말에 엘라바마주를 찾아서 투표권 확대를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 엘라바마주 셀마를 방문했습니다. 이 셀마는 미국 참정권 역사에 있어서 주요 장소인데요. 지난 1965년 이 지역에서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난 1965년 3월 7일 일요일 흑인들의 투표를 가로막은 남부주들의 항의하면서 600여 명의 흑인 시위대가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넘어가는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를 행진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경찰 폭력에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이 사건은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올해 이 사건 발생 58주년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겁니다.
네, 셀마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도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할 권리 그리고 당신의 표가 반영될 권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권리 없이는 모든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많은 주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면서 이 근본적인 권리가 여전히 공격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투표권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 그리고 투표 자유 법안 등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 법안은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새로운 유권자를 등록하며 지역 선거 사법권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가 이 신성한 선거권을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셀마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 일요일 57주년을 찾아서 해리스 부통령이 셀마를 찾았었는데요. 올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 발표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요, 성명에서 피해 화요일에 일요일에 셀마에서 행진하던 사람들의 유산을 진정으로 기리려면 투표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볼까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 병변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확인이 됐네요.
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가요. 지난달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당시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슴에서 작은 병변을 제거했는데 이게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코너 주치의가 그러면서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건강검진에서 정기적 피부검사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80입니다. 고령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취임 때 나이가 82세가 되는 건데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정기검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질 바이든 여사가 최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확인하긴 했지만요. 아직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최근 민주당 측에서 첫 대선 출마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자기계발서 작가인 마리앤 윌리엄슨 씨입니다. 이 윌리엄슨 씨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했었지만 낮은 지지율 등으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공화당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정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의 최대 연례 행사죠.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AC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CPAC은 미국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수 진영 활동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정치인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네, 자, 이번 행사에 주목받은 인물 이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마치 자신의 선거운동을 펼치듯 참가자들의 호응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도 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행사 폐막 연설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마칠 것이라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공화국의 찬란한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자 행사 참가자들은 4년 더를 연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둘러싸고 뭐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기밀문서 유출 관련한 방첩법 위반 혐의로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2021년 1월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에 관해서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의회 경찰과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동을 부추겼다면서 소송을 한 건데요. 최근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자신 앞에 놓인 법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듯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에 나서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소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대선을 떠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 참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엄청 높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 여론조사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2%로 나왔습니다.
네.
잠재적인 경쟁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20%를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네. 자, 보수 진영의 최대 연례 행사입니다. CPAC에 참여한 인물 누가 또 있습니까?
네,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연설에서도 뭐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고령 정치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네.
폼페오 전 장관은요, 최근 공화당이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보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면서 공화당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폼페오 장관은 행사 후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했던데요?
네, 바로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폼페오 전 장관이 사려 깊은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햄버거를 던지지도 않으며 모든 시간을 트위터나 생각하면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네.
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차후 몇 달 안에 입장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잠재적인 대항마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그 위에서 언급했던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사에는 참석을 안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CPAC이 보수 진영의 최대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뭐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석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하지만 복수의 언론이요. 이 행사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장으로 그 성격이 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때문에 드센트 주지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서부 오하이오주 또 화물열차가 탈선했다고요?
네, 지난 4일 오후 5시경에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노폭 서던 철도 소속의 화물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당시 기차가 남부 엘라베마주 버밍엄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요. 총 28량의 컨테이너 화차가 탈선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탈선하던 열차가 송전선을 끌어내리면서 1,500명 이상의 주민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 채 4일 밤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번 사고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뭐 다행히 유해 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역보건 및 환경당국은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4일 사고 발생 지역에서 300m 이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자택 대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당국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탈선 사고로 인한 공공위험은 없다고 밝혔고요. 이 명령이 4일 오전 철회됐습니다.
네. 자, 사고 철도 회사입니다. 노폭 서던 철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당사 총관리자인 크레이그 배너 씨가요, 선로를 벗어난 많은 화차가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 일부 화차에 폴리아크릴 아마나이드 수용액과 요소수 잔존량, 또 액체 프로판과 에탄올 등이 실린 화차가 있었으나 전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고요. 또 승선에 있던 두 명의 승무원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폭 서던 철도 열차 탈선 사고가 지난달에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3일 같은 오하이오주의 이스트 팔레스틴 지역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네네.
특히 지난 탈선 사고에서는 이 화차에 실린 유해물질이 누출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불만과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 탈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물열차 안전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열차 안전과 관련한 법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 1일 철도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향후 열차의 탈선 사고 예방을 위한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초당적인 법안인데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2명 을 포함한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네, 법안 내용 보겠습니다.
네, 이 법안은요, 철도 회사가 주 비상 대응 당국에 어떤 물품을 수송하는지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요.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화차의 정기 점검을 늘리는 한편 모든 열차에 최소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사항을 위반할 시에 벌금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이지만 종종 당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5일 CBS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탈선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 까지 됐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필라델피아 헌법재정회의는 넉 달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새 헌법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1787년 9월 17일 각 주의 대표 39명이 새 헌법에 서명했습니다. 새 헌법은 비준을 위해서 각 주로 넘겨졌고요. 비준 기간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새 헌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16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반연방주의자들의 견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헌법 제정회의에 참여한 대표들은 회의 기간 논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이 새 헌법에 서명한 이후 이들은 새 헌법에 관해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또 신문들도 새 헌법 복사본을 얻어 이를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새 헌법 내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새 헌법에 대한 의견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의견이었습니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뒤 새 헌법이 등장하기까지 미국은 사실상 연합규약체제 아래서 운영됐습니다. 이 연합규약체제는 명목상으로만 있는 중앙정부 아래 각 주정부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체제였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이런 체제를 지지했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불신했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너무 많은 권력을 대통령과 의회, 법원에 부여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시민들은 독립전쟁에서 얻은 자유를 상실할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반연방주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여,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부가 있는 펜실베니아에 살아서 행운이다. 새 헌법이 이런 정부를 파괴하도록 하지 말자. 명망 있는 몇몇 사람이 당신들 인생을 장악하도록 하지 말자.
반연방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공화국은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하나의 중앙정부보다는 소규모 정부들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제정회의가 제시한 새 헌법이 궁극적으로는 개인 자유는 물론이고 주정부 독립성과 공화정 자체의 존립을 파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다양한 의견이나 견해 등이 존재하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한데 이는 폭정의 등장과 자유의 유린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반연방주의자들은 권력 분립을 적절하게 실현하지 않으면 폭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한 한 정부 부서 간 견제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헌법의 탄생 16번째 시간으로 반연방주의자들의 견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세상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달라진 한국 사회 짚어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70여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이르자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2일에 방송된 VOA 뉴스 투데이 잠깐 들으셨는데요.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첫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때부터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영상회의와 재택근무가 익숙해졌고요. 또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것이 가장 달라졌다고 느낄까요? 거리에 나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환경에 대한 그래도 우리의 의식이 좀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이 이제 일상이 아닐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다 마스크 쓴 모습이 너무 SF 영화 보는 것 같았는데 또 지금은 막 벗으면 이상하고 이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식들은 좀 깨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좀 많이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식 같은 늦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좀 늦게까지는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러던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그런 게 개인주의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서 좋긴 한데 근데 또 나름 그런 것도 또 그립고 그냥 간반이면 딱 좋죠.
그전에는 그냥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을 겪고 나니까 아, 우리가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먹고 마시고 하던 게 이렇게 참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자각이 들은 것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고 다시 이제 그런 모임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되면서 그 이전보다는 더 그런 기회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걸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체를 휩쓴 전례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도 컸는데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찬호 교수는 달라진 변화 중에 첫 번째로 넓어진 온라인 세상을 꼽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2010년대 이후에 그게 사람들의 일상이 훨씬 더 온라인 쪽으로 기울어져 왔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크게 확장이 됐다.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그 세계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훨씬 더 관계에 집착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에 접속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온라인 세계에 더 깊게 매몰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고립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사 문제, 또 중독에 대한 문제도 늘어났고요.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 또한 늘어났죠. 그러면서 김찬호 교수는 사회적인 고립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전쟁 중에도 학교를 다 갔었고 대면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서로 눈길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지능이 당연히 떨어지고 의사소통 능력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채로 성장을 하게 되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2년씩 다 늦어져 있다고 어릴수록.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는 인류 역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건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봐요.
실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국 시민 육민영 씨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이들 학업 문제와 성장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유치원, 저희 둘째가 유치원 다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을 표현하는 입모양을 잘 못 봐서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데 조금 늦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희 큰아이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한글을 못 대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담임 선생님이 좀 놀랐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또 이렇게 크고 사회성이나 이런 게 배우는 게 있는데 아이들은 또 그걸 습득하는 능력, 그 기간에 있을 때 코로나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 있었으니까 영향이 좀 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교육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또 재택근무가 활성화됐는데요. 김찬우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생긴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말합니다.
줌이라는 거대한 세상, 그런 공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정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또 하나의 굉장히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갖게 됐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 같아요. 줌으로 하면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에 아이들이 채팅창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 생각을 내놓고 자료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응용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선아 씨도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수업 하나하나가 다 달라졌거든요. 어려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죠.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들은 그렇게 편안한 일은 아니니까 많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교육의 입장에서는 저는 발견한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선택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에서 좋은 점들을 끌어다가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이전에 조금 너무 표준화된 막 일방향의 교육,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도 매우 일방향적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지점들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부터 한국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또 대중교통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한국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한국 시민은 아직 확진자 수가 많아 이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고요. 김찬우 교수 또한 이제는 익숙해진 마스크를 사람들이 쉽게 벗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벗을 수는 없는데 조금씩 벗겠지. 근데 아주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마스크는 상당히 오랜 동안 복장 일부처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달라진 사회적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일단 몸으로 만나는 그런 공간들, 얼굴을 드러내고 몸짓이 보여지고 뭐 그런 만남들이 뭐 어디서든 실내든 실외든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경험을 공유하고 창조하고 나누고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그냥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느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접하는 기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온라인이 늘 나오는 얘기지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보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 생각 갖고 서로 부딪힐 게 아니라 그 생각은 달라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겠지. 서로 공통점을 더 확장시켜가는 그런 사회적인 만남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김찬호 교수는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마음과 시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한국 시민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냥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이제 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착용해서 생겼던 그 불편함, 학업에서 받는 약간 불편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고요. 독감처럼 이제 관리를 잘하면 아이들 건강에도 영향이 없이 아이들이 충분히 그 맞춰서 학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야죠. 생기기 전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다 어렵잖아요. 모든 게. 그 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최고 좋은 거죠.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그때하고는 틀리죠, 많이. 물가도 그렇고, 뭐,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힘들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뭐 사람과의 관계도 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뭐 두 번 만날 거 한 번 만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날 오겠죠. 기다려야죠, 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그거밖에 없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today?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to be honest. I just need a change of pace.
I understand how you feel.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do to get that change of pace?
I'm not sure yet. I just know I need to do something to shake things up and feel refreshed.
Have you thought about taking a vacation or a weekend getaway? Sometimes a change of scenery can do wonders for the mind and for the body.
That's a great idea. I think a weekend trip would be perfect. I just need to figure out where to go and plan it out.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I need a change of pace.
비슷한 표현으로
change of scenery.
scenery, 경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change of scenery라고 하면 배경,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요.
I need a change of scenery. Feel refreshed.
이 표현도 기분 전환이라는 뜻인데요.
I need to feel refreshed.
바람 쐬고 오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Let's get some fresh air.
자,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today?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to be honest. I just need a change of pace.
I understand how you feel.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do to get that change of pace?
I'm not sure yet. I just know I need to do something to shake things up and feel refreshed.
Have you thought about taking a vacation or a weekend getaway? Sometimes a change of scenery can do wonders for the mind and for the body.
That's a great idea. I think a weekend trip would be perfect. I just need to figure out where to go and plan it ou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today?
오늘 어떠세요?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to be honest.
솔직히 조금 벅찹니다.
Overwhelm.
어떤 상황이 힘들 때, 특히 일이 너무 많아서 벅찰 때.
I'm overwhelmed. This is overwhelming.
이 일은 벅찹니다.
I need a change of pace.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do to get that change of pace you're looking for?
당신이 찾고 있는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I just know I need to do something to shake things up and feel refreshed.
나는 변화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단지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Sometimes a change of scenery can do wonders for the mind and for the body.
때때로 분위기 전환이 몸과 마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Do wonders, work wonders.
기적을 행하다, 놀라운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It does wonders for my mood.
이것은 내 기분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A vacation does wonders for my mood.
휴가는 내 기분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This medication does wonders with my pain.
이 약은 내 통증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It works wonders.
기적을 일으킨다. 효과가 크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tried the new skincare product called Miracle?
No, what is it?
I've been using it for a few weeks now, and my skin has never looked better.
That's impressive. I might have to give it a try.
Trust me, you won't regret it. It works wonders, I promise.
잔이 피부에 좋은 어떤 제품을 소개하면서
It works wonders.
기적을 일으킨다, 효과가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It works wonder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I need a change of pace.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I need a change of scenery.
기분 전환을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